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거부를 해도 계속 집착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신고를 해도 막을 수 없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싸움으로만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3년,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보통은 그냥 집행유예나 그렇게만 끝나잖아요. 그래서 초범이어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벌써 여러 번 피해를 당했는데도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고 미숙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피해자 보호는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신고해도 잘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피하는 경우 뭐 10분 있다 올라가는 경우도 왜 그때 발생했었잖아요. 그죠? 아, 근데 실제로 뭐 보면 집행유예나 10개월 1년 있는데 제가 볼 땐 최소한 10년 이상 그거 나중에 뭐 감형 이런 거 없이 실형 10년 이상은 왜냐면 그 사이에 스토킹 당한 사람이 안전하게 어디로 이사를 가거나 안전하게 그런 거 충분한 시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나사를 조일 때 사용하는 공구, 먼키 스패너 아시죠? 묵직해서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되는데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자 먼키 스패너를 휘두른 일명 먼키 스패너 사건. 피해 여성의 처참한 모습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됐었죠. 최근 대부분은 가해 남성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가해자가 출소한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고요. 지난주에는 교제폭력에 시달린 여성이 추락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대한 사건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주 양형위원회가 처음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근절되지 않는 스토킹 범죄 그리고 교제폭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드립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변호사의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입니다. 서혜진 변호사 함께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윤정숙 실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정숙입니다.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한민경 범죄학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민경입니다.
열린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심각한 주제입니다. 오늘 스토킹 또 교제 폭력에 대해 데이터 폭력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서혜진 변호사께 여쭤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이 스토킹 교제폭력 사건, 지난주에 추락사한 20대 여성이 있는데요. 이 추락사한 배경이 뭐고 이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네요.
네, 이게 지난해 12월에 사실 이미 이 교제했던 관계가 끝난 것 같아요. 끝났는데 이 남성이 헤어진 이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 다시 만나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만 무려 400통이 넘는 그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교제 관계를 끝낸 후에 스토킹을 하는 네.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스토킹이 좀 기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 이 남성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성이 뭐 갑자기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추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여성의 추락한 배경에는 사실 이 결별 이후에 이 남성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이런 스토킹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남성은 좀 이 범행이 좀 중대하고 도주 우려 있다라고 봐서
네.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상태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이 여성의 사망에도 이 스토킹이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일단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이 전 남자친구가 밀거나 네. 또는 위해를 물리적으로 가해서 추락사한 건 일단 아닌
네,
거죠.
네,
그래도
아니지만,
상당히 그 네. 위협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자, 스토킹 교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우선 짚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한 교수님,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흉기로 찌른 사건도 지난주에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사건은 교제 폭력의 일환으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비단 그 교제 관계에 있었던 피해 이제 당사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 가족에게까지 여파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 주시면
아, 그럴까요? 네. 지금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금 20대에 지금 서로 교제 관계에 있었던 여성과 남성 각각 피해자와 이제 가해자가 있었고 그것을 아마도 말리고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부모님이 계셨 그런데 이 20대 여성은 결국 이제 집에 있던 흉기로 가해자가 찌른 상태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네. 사망했고 그 어머니 역시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살인, 한 사람은 살인 미수에 그친 가운데 가해자가 그 범행 이후에 자신의 발로 걸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살인 사건을 저질렀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이제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제 얘기했다는 것에서 한층 더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윤정숙 실장님이나 송난희 대표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 사건 관련해서 네.
이 사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뭐 새롭게 보인다기보다는 사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좀 놓치고 있는지 진짜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남녀 문제겠지 뭐 사랑 싸움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되는 것인데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 변호사께서 계속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멍키 스패너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걸 뭐 말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멍키 스패너는 공구입니다. 진짜 이건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누구라도 이걸 맞게 되면은 쇠뭉치로 묵직해서 정말 엄청난 흉기가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멍키 스패너까지 동원이 됐는지 그때의 정황과 뭐 이유, 네. 배경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이 사건이 사실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여기도 이제 교제했던 사이인데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 남성이 계속 이 교제의 상황을 아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고 이 여성을 사실 괴롭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여성이 근무하던 그 직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한마디로 심각한 뭐 행패라고 표현하기도 좀 부족할 정도로 뭐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네.
이 피해 여성을 이제 멍키 스패너로 머리를 내려치고 또 가지고 간 어떤 흉기로 가슴을 좀 찌르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 여성뿐만 아니라 이 여성 주변에서 말리던 이 상황을 말리던 직장 동료도 이제 자상을 입게 하는 정도로 뭐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피해 여성분과 이제 가족분이 이 상황을 사실은 좀 언론에 알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방송사에 제보를 해서 이 피해자가 이 수술했던 그 상황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던 상황 이런 사진을 그대로 내보냈었거든요. 근데 그 보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상황이 너무 좀 처참해요. 몽키스팬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이게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엄청난 상해가 그럼요.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머리 부분 다 수술하신 그런 자국도 있고 이런 사건인데 이 결국에는 뭐 15년 선고가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15년이라는 게 너무 짧다. 그리고 가해자가 출소하게 되면 50살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후로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시면서
네.
언론사에 이제 제보를 하셨던 상황인데 이 사건도 결국에 뭐 스토킹이죠. 전형적인 스토킹이지만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인데 문제는 이 스토킹으로 이미 이 피해자는 신고도 했고요. 경찰에 네. 신고도 했고 또 스토킹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같은 그런 잠정 조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잠정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는 이제 그런 뭐 명령 같은 거 완전히 무시하고 예.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상해를 가한 그런 사건이에요.
저희가 이제 실태를 일단 먼저 알아보고 뭐 원인과 진단 그리고 예방책까지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서 변호사님, 이 몽키스패너 사건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부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 현장이 집입니까? 회사입니까?
이게 회사에서도 일어났고, 예. 집에서도 일어났고.
이건 더 심각한 예. 거네요.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도 그렇죠. 예. 거침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네.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거 뭐 흉악 범죄인데, 유 실장님, 실제로 네. 이런 우리가 신고가 되는 내용, 지금 이제 몇 개의 사례들을 봤습니다만,
네.
전국적으로, 소위 스토킹 폭력 범죄,
네. 네. 네.
또는 교제 폭력 범죄라는 게 네.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지금, 경찰 신고 건수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래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1 신고 건수만 보면은 뭐 월, 대략 한 2,000건 정도가
전국적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1년에 연간 스토킹 신고되는 건수만 해도 이제 2만 건, 3만 건을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가 이제 형사 판결을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또 뭐 보호관찰형이라든지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징역형 같은 예. 이런 그 실형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프로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범죄들은 상당히 이제 폭력성이 강한 소위 스토킹 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중대 강력 범죄에 속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111 신고 사건은 우리 스토킹 처벌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7가지의 그 스토킹 행위 유형을
예.
근거로 해서 신고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뭐 살인이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상해를 이어지는 사건들은 또 그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킹의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대강력범죄 위주로만 보면은 사실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너무 이제 신체적 처벌이 극심했을 경우에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잘못 인식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스토킹이라는 것은 그런 행위뿐만이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연락을 하거나 접근을 하거나 이런 신체적 상해가 없는 그런 행위도 그 스토킹 처벌할 수 해당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스토킹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다. 이거를 좀 그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 범죄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1년에 2만 건 이상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송 대표께서는 이걸 이제 스토킹을 당하는 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런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전화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스토킹 범죄나 이 교제폭력과 관련해서 접수받는 전화의 숫자, 또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 심각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상담하는 영역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폭력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피해자분들이 이제 호소하는 가해자는 사실은 다 과반수 이상이 다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예.
그러니까 배우자나 전 배우자나 애인이거나 전 애인이거나 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 피해를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것의 뭐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여지는 결과로만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까 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펙트럼 굉장히 넓죠. 특히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이 스토킹을 스스로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범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애초에는 뭐 전화가 뭐 사이클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진짜로 헤어진다면 1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봤을 땐 별로 심각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헤어졌는데 1년 뒤에 뭐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오늘 나 뭐 너 봤는데 너 그때 내가 사준 거 입고 있더라? 여전히 뭐 나를 잊지 못하나 보지? 이런 식의 문자 오면 그 내용적으로는 사실 굉장한 공포심을
서슴지게 놀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남들 봤을 때는 문자 한 번 온 거 가지고는 처벌하기 굉장히 어렵다.
네.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봐서 사실은 심각성이 좀 탈락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스토킹 같은 경우는 맥락 속에서 진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아주 센 것부터 뭐 약하지만 굉장히 피해자에게는 예, 예.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럼요.
한 달에 한 몇 통 정도의 스토킹 관련해서 전화를 받으십니까?
저희는
여성의 전화에서는요?
저희 거는 한 달에 받는 1년에 한 3천 건 중에 저희가 스토킹을 주 피해로 얘기하시는 거는 한 10% 20%로 잡지만
적지는 않습니다.
주 피해지만 사실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상당 부분이 사실 스토킹을 수반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잡으면 저는 반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근데 송 대표님 궁금한 건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면 경찰에 전화를 안 하고 왜 여성의 전화 쪽으로 먼저 전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경찰에도 많이 전화하시고 저희 쪽으로도 전화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경찰에 바로 전화하기가 좀 꺼려지시는 경우는 이거를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건인지 아닌지 좀 망설이고 그리고 경찰 신고하면 이게 정말 잘 처리될 건지 뭐 이런
예.
것들을 좀 염려하시는 전화들이 있는 거죠.
네. 한 교수님 좀 궁금한 게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스토킹, 폭력, 교제 폭력 다른 것 같은데 스토킹이라는 게 주로 이제 남녀 사이에서 남남 또 여여 사이에는 잘 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특성이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연예인들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교제 폭력 그러니까 사귀면 좋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못 사귀어서 안 다리다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싸우느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좀 종합적으로 스토킹 폭력과 교제 폭력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 또 특징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은 일단 그런 교제 관계라든지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스토킹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이 스토킹 행위 안에는 지금 저희가 오늘 이 토론에서 다루고 있는 교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50%에는 지금 이웃 간의 층간 소음이라든지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그런 원한 관계
같은 거네.
네,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적인 명망 인사들을 쫓아다니는 약간 그 소위 열성팬으로서의 정도가 지나친 스토킹까지 그리고 망상에 의해서 발생한 스토킹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토킹이 또 나머지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스토킹 안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50%인 교제폭력으로서의 스토킹이 상대적으로 이제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지난달에 발생했던 사건의 경우에도 나중에 이 사건이 형사사법 체계에 들어가서 재판까지 가게 되면 스토킹 그리고 교제폭력으로서 이 사건의 그런 맥락은 이제 다 탈각이 되고 살인사건, 살인미수사건 이렇게만 다뤄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시작이 교제관계에서부터 그리고 그 헤어진 여자친구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가족으로까지 스토킹 행위가 확장되었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다 탈락이 되고 그냥 이 지금 생명을 해야 하는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결과만 남다 보니 사람들이 이 스토킹이라는 범죄의 맥락을 잘 쫓아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스토킹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 연락을 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가운데 결국 스토킹이 처벌법까지 이제 제정이 되고 실행이 되게 된 것은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중한 범죄만을 보기에는 아까 윤정수 박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중한 범죄에 나아가진 않았지만
예.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 아직은 발현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은 전화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찾아가는
예.
이런 정도의 과연 이거를 벌하는 게 맞을까라는 이런 형사정책적인 고민이 드는 정도의 약한 스토킹까지 스토킹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지금 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제관계만 분류해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제관계에서의 스토킹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유명인사에 대한 스토킹과 어떻게 달리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아직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 이제 시행 이제 2년, 3년을 향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정리가
네.
덜 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윤 박사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이걸 문제 삼기는 좀 무리하다 싶은 그때 사실은 뭔가 조치가 들어가면 더 큰 폭력이나 사망 사건이 네.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실제 스토킹의 67%가 폭력을 동반한다. 네. 박사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돼서 폭력으로 연결되는 이 연관성 네. 어떤 원인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를 행하는 스토킹 가해자의 심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다 연구 비슷하게 나오는 게 범죄 중에서 아까 한민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대략 50%에서 뭐 샘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 60% 정도는 다 교제,
예.
교제 연인, 과거 연인, 배우자 이런 교제 관계에서 스토킹을 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스토킹 범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비율은 이 교제 관계에서 발생할 때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는 물론 이게 징역형을 받은 이제 스토킹, 약간 중대 강력 범죄자 연구였습니다만은 이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에서는 폭력이 8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폭력을 행사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뭐 유명인들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그 예. 스토킹이라든가 아니면 뭐 채무채권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명인은 아니지만 자신의 주변에 있는 뭐 약국의 뭐 약사분이라든가 내지는 상점의 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스토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폭력을 그렇게 많이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 스토킹 하는 겁니까?
혼자서 망상에 빠져 스토킹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그리고 혼자서 이제 망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전화를 자주 한다거나 뭐 지켜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이제 판타지를 충족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분들도 굉장히 스토킹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긴 기간 동안에 스토킹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점점 이게 스토킹이 고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또 교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스토킹이 시작하기 전에는 연인 관계 뭐 다툼이다 이렇게 뭐 내지는 뭐 사랑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예.
이미 이제 어떤 가해자가 뭔가 그 피해 여성에게 어떤 분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들을 표출하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그러한 성향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교제폭력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언어적 공격 이런 것들을 받으실 때는 거의 경찰에 신고를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신체폭력을 심각하게 당한 경우에는 교제폭력 단계에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든요. 물론
예.
모두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분도 사실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내신 거고 그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상 이거를 단 한 번의 신고로 받을 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스토킹은 고조되고 있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스토킹의 고조를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스토킹 가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스토킹의 고조는 정말 폭력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꼭 체크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 변호사님, 이 뭐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걸 법적으로 또 검토 안 된 건 아니고 우리가 엄연히 스토킹 관련된 처벌법이 있는 거죠.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고 있다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좀 한번 짚어주시죠. 뭘 또 어떤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 좀 해주시면.
일단 이게 한번 개정이 됐어요. 작년 7월에 대대적으로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계기로 해서요. 근데 일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법률이 어디까지를 스토킹 행위로 보는가.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의 정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정 이전에 최초에 이제 제정되던 그 법률은 다섯 가지 행위만 한정적으로 해서 스토킹 행위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누구 따라다닌다거나 지켜본다던가 뭐 물건이나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어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때 그때 이제 스토킹 행위로 본다는 거고요.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이 되면 이제 스토킹 범죄로 돼서 처벌을 한다라는 게 이 처벌의 주요 골자인데 처벌법에 문제는 이 스토킹 행위라는 게 일단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처벌법상에 예를 들어 어떤 뭐 교제한 이후에 원한의 감정 이나 보복의 감정이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또는 목적을 가지고 스토킹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아까
네.
예를 들어 주셨다시피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뭐 채무 추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교제나 아니면은 관계의 맥락이 전혀 없는 그런 관계에서도 지금은 하나의 어떤 지속적 괴롭힘의 일종으로 이 스토킹 범죄를 다룰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스토킹 처벌법, 스토커 규제법이라는데 보면 이 목적을 좀 명확히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층간소음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요. 뭐 연애 감정이라든지 호의의 감정. 그리고 이런 감정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원한 감정에 기반한 그런 스토킹만 스토킹 처벌법으로 일본은 규제를
네.
하거든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는 그렇죠. 네. 일본이 좀 가깝네요.
약간 그러죠. 처음에는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모든 어떤 일종의 상대 원치 않은 괴롭힘 이런 것들을 스토킹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 논의가 뭐 22년 동안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에 22년 동안 이런 관련된 발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스토킹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부족했던 거거든요. 이게 교제 기반이든 아니면 교제가 되지 않은 교제와 상관없는 사이이건 간에 스토킹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다뤄왔던 그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런 목적은 좀 우리가 배제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의사에 반하는 그리고 이런 괴롭힘에 의한 어떤 그 불안감이나 공포심 알겠습니다. 느끼는 것들은 이제 스토킹을 한번 보자. 네.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도 이 법률에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으려고는 애를 썼고 네. 개정도 됐네요. 네. 저 궁금한 게 아까 윤 박사님께서 대체로 이제 교제폭력이고 또 한민경 교수께서도 이게 상당히 뭐 다른 종류의 스토킹도 있지만 교제폭력이 많은 범위를 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 주로 그러면 이 여성의 전화로 송 대표님 전화가 오는 분은 주로 여성 피해자인가요?
네, 저희한테는 여성 피해자들이 주로 오죠.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거의.
그러면 그만큼 가해자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네요.
저희 상담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로 그럼 그 여성 피해자분들이 이런 스토킹 애로사항 또는 교제 폭력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주로 많이 털어놓습니까?
어려움의 종류는 다종다양한데요. 일단은 뭐 신고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부터도 상담이 시작될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의 기저를 보면 사실은 지금 앞에서 다뤘던 많은 사건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에 이르거나 미수에 이르게 된 그런 케이스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잖아요. 사실 피해자들이 아이고 내가 신고를 하면 내 신변이 정말로 잘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사실상 많이 없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사실은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 이거를 어디다 신고해서 내가 정말 잘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게 크고요. 그리고 신고를 한 이후에도 이제 보복 문제가 여전히 있을 건데 그렇다면 난 신고하지 않는 게 더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 스토킹이 스토킹 행위만 이제 단독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신체적이나 성적 폭력들 이런 것과 또 결합돼서 일어나고 경제적 폭력도 포함이고요. 결합돼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경제적 폭력은 어떤 겁니까?
착취 뭐 경제적으로도 뭐 이 사람의 것을 갈취한다거나 이 사람 명의를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교수님 경찰대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네. 아직 궁금한 게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매번 우리가 스토킹 폭력이나 교제 폭력마다 나오는 이유가 거기까지 경찰력이 미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사망사고는 나고 있고 지금 보복의 두려움도 느끼고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걸 그런 식으로 손 놓고 있어서 사는 아닌데 왜 보호가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래도 저는 제가 꼭 경찰대 출신이며 경찰대 교수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망 사건이 많이 줄기는 했다.
네네.
다만 여전히 이제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더 줄이고자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신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셨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수준이 높아서 그리고 주변의 자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적인 형사사법체계에 호소하는 거죠. 내가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경찰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그때 그 신호가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서 저희가 다루었던 언급했던 개별 사례들은 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지만 2016년에 있었던 역시 교제 관계에서 시작돼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이르렀던 이제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불린 사건의 경우는 예.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매우 높은 수준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도 그 가족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스토킹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는 게 이제 스토킹 피해의 좀 특징인데요. 다른 범죄 피해는 뭐 매를 맞아서 멍이 들었다거나 칼에 찔려서 지금 자상이 발생했다거나 피를 흘렸다거나 이게 뭔가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피해가 있는데 스토킹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피해서부터 예. 오랜 기간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부터 스토킹 피해가 있었다고 얘기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스토킹 피해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보이는 형태로 입증해야 될지 그리고 내 말을 믿어줄지 이런 사회적으로 스토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다른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비해서는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드물고 호소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늦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경찰관 개개인들도 그런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또 내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의 호소 그 자체를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혹시 저렇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둘이 돈 문제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뭔가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작동하게 되면서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범죄 피해는 더 중하게 발생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실종과 가출을 애매한 개념으로 또 상황이 벌어지는 그 경우들도 있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윤 박사님,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스토킹 폭력이나 우려 그리고 이제 교제 폭력의 우려가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은 경찰이 받아들이는 바지한테 더 자주 신고하고 더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더 명확히 하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이 꺼리고 보복도 두려워한다는데 이걸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은 이제 스토킹에 대한 국민 인식 그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지금 뭐 2년 이제 넘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도 스토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스토킹이 어떠한 행위이고 이것이 사실상 그 뭐 물리적인 어떤 보이는 그러한 어떤 신체적인 상해가 있을 때만 경찰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여성의 전화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런 좀 인식이 굉장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자분들도 지금 내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여성가족부에서 예전에 실시한 그 여성폭력 피해 실태조사가 있는데 예. 그게 스토킹 처벌법 도입되던 해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스토킹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폭력 피해를 보고한 분들이 2%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스토킹 연구를 많이 했지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선진국에서 특히 그렇게 낮은 피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여성분들 중에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보고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30%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보통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폭력 피해가 낮다고 보고되고 있는 경우는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께서 본인이 당한 피해를 피해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피해로 인지를 해야지만이 이 사건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상담 교환을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인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나
예.
이런 정부 부처에서 피해자분들의 피해인지를 돕는 이런 뭐 스토킹 위험성 평가 도구라든가 체크리스트라든가 이것들을 대국민들에게 많이 보급을 해서
네.
그 피해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김 박사님 그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 도구들이?
외국 영국에서는 스토킹 분들이 한 13개 정도의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 13개 항목 중에서 한 개로 체크가 되면 이건 스토킹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셀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좀 널리 보급해서 피해인지를 일단 높이는 것이 좀 먼저 꼭 선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건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송 대표님. 우리가 스토킹하면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지난 2022년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인데요. 뭐 가해자 이름으로 얘기하면 전주환 사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걸 이제 이른바 우리가 막지 못한 스토킹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에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자마자 아마 곧 피해자분께서 신고를 하셨던 사건이고요.
신고했네요.
예,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잠정 조치도 이제 받았죠. 적금 금지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알아보니까 잠정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예.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뭐 더 처벌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이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 사건이 되었는데요. 이 스토킹 피해자들이 왜 잠정 조치의 연장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맥락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정 조치를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닌데.
예, 예. 그래서 진짜 내심의 진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마음의 변동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계속돼서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게 저 사람을 더 자극하게 된다거나 그랬을 때 나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허를 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을 스토킹 처벌법에 이제 애초에 시행법에는 들어와 있었는데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그게 빠지게 됐었죠.
네. 소변호사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가 지금 교제폭력에서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각할 정도로.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어떤 교제 문화를 보면, 남성들이 그럴 남성이 있을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그렇게까지 심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는, 실태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아니, 뭐, 저만 하더라도.
연령대별로도 네. 좀 차이가 납니까?
글쎄, 이게 스토킹 그 연령대 통계를 보면 의외로 젊은 때가 아니라 40, 50대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보도되는 사건들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느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보는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 바뀌었고 언론의 태도도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도가 되는 거고 저는 교제폭력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도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한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건처럼 정말 심각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여전히 많고 사실 저는 변호사하고 또 이런 사건들을 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봐요.
네.
예, 그래서 아닌 분들은 물론 범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많지만 실제로 어떤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이라든지 특히나 교제폭력 자체가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예를 들어 뭐 범죄 도시의 마석도 형사 같은 사람을
네.
누가 기분 나쁘다고 공격할 수 있겠어요.
네.
한마디로 그냥 물리적인 뭐 체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네.
예, 상대방을 상대방 자체를 그러니까 자기와 비교했을 때 자기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네. 발생하는 폭력이 교제 폭력이고 뭐 이건 다양합니다. 아까 경제적 폭력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폭력부터 진짜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폭력까지 이거 역시 다양하지만 우리가 좀 담지 못하고 있어요. 뭐 우리 제도라든지 네. 인식이라든지
참 안타깝네요. 이게 뭐 체격으로 따질 문제입니까? 사실은 뭐 저는 막 초등학생도 무섭던데. 자, 한 교수님. 그러면 그래도 교제폭력 그러면 좀 연령대가 낮아질 수도 있을 텐데 연령대가 아까 뭐 40대, 50대의 남녀 간의 폭력도 있다는 말씀 좀 그건 뭐 전통적인 우리가 유교 간에 따른 삐뚤어진 의식이라면 그 교제폭력 그러면 좀 젊은 세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귀는 단계의 남녀 사이니까 이때의 폭력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뭐 젠더 폭력 뭐 이런 개념입니까?
네, 교제폭력이 근데 이제 그 용어를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검토 끝에 최근 몇 년 동안 바꾼 용어거든요. 그 전에 용어가 데이트폭력이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마치 이제 10대 후반, 20대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뭔가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실제 데이트폭력으로 집계되는 이제 범죄를 보게 되면
예.
연령대 높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용어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이 범죄 현상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교제폭력으로 용어를 변경해 왔는데 또 이제 교제폭력이 젊은 연령대라 하시니 용어를 다시 한번 갈아타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 네. 사실은 저는 그 맥락에서 스토킹도 우리가 지금 교제폭력에 지금 그 가장 적합한 용어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지금 스토킹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논의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국외 경우에는 이미 스토킹을 넘어서 그리고 아까 송나희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경제적인 이런 재정적인 통제를 하는 정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강압적 통제라는 용어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심리적인 물리적인 모든 이런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학대와 폭력들을 모두 이제 강압적 통제라고 일컫는 해외 경향에 비춰봤을 때 사실 스토킹은 그 지속성과 반복성을 특성으로 하는 교제폭력의 한 유형이고 전체적으로는 더 강압적 통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인데요. 이 강압적 통제는 지배, 권력, 소유 세 가지의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 나오기 전에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늘 보던 중에 어제 이제 독일의 공영 방송인 ZDF에서도 네. 스토킹과 관련된 방송을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스토킹 그다음에 이제 콜론하고 집의 권력 집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스토킹은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에게서 우위를 점하고 물건이 아님에도 사람을 소유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헤어지고 뭔가 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방적인 집착, 일방적인 구애 관계에서 벗어나지 네. 못하는 이게 이제 교제 관계의 발생 원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스토킹 폭력 또 교제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관련해서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또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4567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과 안전이별 가능한지 스토킹 기질 있는지 미리 알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운에 맡겨야 하는 건가요? 3615님, 이성을 날려버린 가해자들을 법원은 부디 용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지 반성한다고 초범이라고 낮은 형을 선고하는 건 정말 아닙니다. 입법부에게도 사법부에게도 피해자들 모두 여동생이고 누나고 조카입니다. 제때 치료하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790님, 만나는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에 교제 중에 헤어짐에도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는 거겠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병입니다 해주셨고요. 설렁탕을 먹으면님, 신고를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도 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건지, 강도가 높은 스토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핸드폰은 이제 그만님, 이제 아이들에게 선녀와 나무꾼 읽어줄 때 선녀의 옷을 훔친 나무꾼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건지에 대해 알려주는 부모님 많을 겁니다. 웃으면서 전래동화를 읽어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한국여성의 전화 송나니 상임대표, 서혜진 변호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 조사연구실 윤정숙 실장,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한민경 범죄학과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스토킹 또 교제폭력 관련해서 사례 원인을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대책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교수님께 여쭤볼 텐데요. 1부에 이어서 자, 처벌 일단 너무 약하다. 근데 아까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먼키 스패너 사건은 이제 1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형이 그냥 뭐 제 생각이 납니다만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상당히 나와서 보복하면 어떠냐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일단 대한민국의 이 처벌 수준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도 스토킹은 이제 교제 폭력으로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 형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오랜 기간의 관계가 있으므로 참작될 필요가 있다 등등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스토킹의 범죄가 다른 일반 방역 범죄에 비해서 형이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양형 부분도 이제 문제지만 아까 시작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구속. 은 이제 아직 유죄 선고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가 재범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제도잖아요. 이런 구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양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서 둘이 또 다시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또는 가해자가 이미 일상적인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만의 관계에서 그러하니 뭐 도주나 이제 뭐 다른 염려는 없으니 구속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형도 낮고 네. 네, 구속도 덜 되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꼭 반드시 지금 형사소출을 위해서 지금 증거를 확보하고 도주를 막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는데 지금 앞에 목적에만 구속 너무 염두에 두신 나머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발부 안 해왔던 경향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직후에 좀 지속된 부분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이제 신당역 여성혐오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 한 3개월 정도 구속영장이 갑자기 막 발부가 되고 잠정 조치 4호라고 불리는 이제 유치가 있습니다. 이제 구치장 이제 유치장이나 이제 구치소에 잠시 이제 두는 건데요. 이제 최장 한 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법원이 선고하던 경향이 있어서 많이 이제 잠정 조치 4호로서 유치가 가능하다, 스토킹 처벌법이 굉장히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라고 법적으로는 홍보가 되어 지만 이제 유명무실하던 그 제도가 갑자기 이제 2022년 9월부터 예. 한 4.4분기 한 정도만 좀 이제 잠정조치 사업가 많이 선고가 됐었어요.
여론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네, 봐야겠네요.
그때 일시적으로 여론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원점입니다. 네.
송 대표님, 이 여성의 전화로 상담해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처벌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뭐 상담을 하시게 되는지,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일단 처벌이 좀 낮다. 높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저는 관계에 어떤 관계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뭐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고 뭐 연락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아마 이것에 너무나 깊이 뭐야, 뭐, 빨리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뭐, 미련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여전히 잘해보자고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사실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피해자가 내가 느끼는 어려움들을 얘기해도 곧이곧대로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고, 어쩌면 너 배가 불러서 그러는 소리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건 사실 이거 해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이 반응부터 사법기관 판단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9449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교제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피해를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1차, 2차 가해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견을 주셨는데 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자 보호 조치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예. 그 스토킹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스토킹 가해자가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만일 모두가 구속 수사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강력 범죄들의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보복을 할 위험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피해자에게 뭐 스마트워치를 채운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지 말아라, 뭐 접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긴급 조치들이 취해지긴 하는데요. 문제는 가해자는 너무나 분노 상태가 극심하게 지금 올라와 있고 원래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인데다가 법 규범 의식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반사회적 성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들의 어떤 범죄 억지 효과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가해자한테는 뭔가 이렇게 그 지금 현재 범죄를 발현하고 하자 범죄 발현 충동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지만 어떤 그 법적인 어떠한 그러한 처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잘 발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은 하지 않는다. 과연 이렇게 되면 가해자를 어떤 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 실무가들이 좀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가해자 들이 피해자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 조치라는 게 있는데 사실 아마 피해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사후 조치일 겁니다. 구속을 하라는 거죠. 네. 뭐 유치장이나 어떤 구치소 같은데. 그런데 이 다른 잠정 조치에 비해서 이 구속 유치 사후 조치가 굉장히 인용률이 낮거든요. 거의 다른 조치는 한 80% 정도 인용되면은 이건 한 40% 정도로 인용이 되기 때문에 두 건 중에 한 건은 탈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판사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기본 로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사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고 이런 일반 논이 이 스토킹 가해자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범죄는 그렇게 일반론도 접근할 것이 절대 아니고 가해자들의 특성이 너무나 범죄 지금 충동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관리, 위험관리적인 접근으로 해야 된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변호 선생님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양형위원회가 스토킹의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후 조치 이런 그까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어떤 기능이 추가된 것인지요? 뭐
양형위원회는 사실 이제까지 스토킹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물론 이 양형 기준이 모든 범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요한 범죄는 다 양형 기준이 있고 사실 이게 그 일선의 이제 법원을 이제 그냥 뭐 완전히 기속하거나 구속하는 효력은 없고 권고적인 효력이 있지만 실제로 90% 이상은 다 따릅니다. 왜냐하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했을 때는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양형 기준 관련해서 이제야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 이제 벌써 뭐 3년 다 돼가는 시점에서, 양형 기준 좀 늦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양형 기준과는 좀 별도로 그 아까 잠정 조치 사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후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가해자, 행위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확정 판결,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이전에 이제 피해자에게 너무 이제 이 스토킹 행위가 중대하거나 아주 이제 가장 강력한 스토킹을 했을 경우라고 판단이 보통 되는데 한 달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그냥 말 그대로 구속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냥 유치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구속은 아니지만
구속은
유치하는.
아니지만 유치하는
그걸
거예요.
그걸 1, 2, 3, 4 할 때 그 4호입니까?
이게 네 번째 있는 건데 1호가 이제 가장 약하고 4호가 가장 중한 조치인데 이거를 4호 조치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 4호 조치가 아까도 윤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이 40%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이제 판사들은 구속과 유사한 인신의 제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거의 이제 뭐 형사 사건에서 구속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건데 또 이거에 다른 문제가 무엇이 있냐? 유치는 이 잠정 조치를 한 달밖에 못 합니다. 다른 1, 2, 3호들은 최장 지금 법률에 따르면 9개월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6개월이었고 근데 한 달밖에 못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실무에서 이렇게 보면 한 달 유치되고 나온 사람들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한 달 동안 유치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정말 아, 나 다시는 나가서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않고 스토킹하지 말아야지 반성해야지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인가 아니면 한 달 동안 더 피해자에게 강력한 보복과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저는 후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 달이고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한다는 법률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딱 되고 이제 유치장에서 나오는 순간 경찰도 더 할 수가 없어요. 전 최근에 어떤 것까지 봤냐면 경찰이 피해자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 자 이제 그 스토킹 행위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더 이상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요. 경찰이 피해자한테. 안전한 네. 곳으로 뭐 다른 친구 집이나 그런 데 좀 잠시 가 있는 건 어떠세요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사건이요.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저번 달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도 그 안내를 받고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망가라는 얘기를 경찰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법원도 실무적으로 좀 유연하게 그 적용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강력하고 되게 경직된 걸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이거는 법률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예. 한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올까요? 네. 혹시라도
어떤
이 사후 조치를 네. 더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과하다는 이야기 법원에서 네. 좀 주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포함됐을 네. 것 같은데요.
인신 구속에 준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이런 유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가해자를 사전에 이제 면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제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정도로 법원은 이 조치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자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 실무에서는 이게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인용이 될지 지금 이 유치 결정이 될지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로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구속영장과 유치를 동시에 청구를 해요.
예.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좋겠다. 그래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사회적에서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판사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시면 역시 신중한 검토를 했을 때 구속영장은 이제 인용 못한다 하더라도 결정 못하신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에 비해서는 유치 결정은 하신다는 거죠.
전략적이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유치를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어떤 게 결정될지 수사관들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제 경찰 실무에서는 이제 워낙 판사님들마다 양형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속이나 유치와 같이 이런 것들도 뭔가 판단의 기준이 형사사법기관 안에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어떤 수사관들은 아 오늘 이 판사님이 근무 아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님이 근무 안 하시는 날에는 근데 이 가해자가 수사관이 보기엔 꼭 구속돼야 돼요. 그러면 주말을 기다려서 주말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유치장에 이제 같이 유치하고 있다가 월요일이 되면 영장전담 판사님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는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이제 그 형사사법기관 안에서도 유치나 구속에 대한 결정 기준이 공유가 되어 있지 않고
예.
이게 마치 로또처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냥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피해자 보호가 조금 너무나 이제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나 교제평 혐의가 중한 사람에 대해서 아마 사후 조치가 내려지는 걸로 보이는데 윤 박사님께서는 또 스토킹 처벌법의 정의를 변경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또 제안할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행 스토킹 처벌법이 그 스토킹의 정의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는 요 이제 표현이 요 워딩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사실상 이 관계의 교제폭력을 지금 저희가 쭉 얘기하고 있는데 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사실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전 애인, 전 배우자인데 명백하게 내가 이 행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고 실제로도 피해자분께서 아까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또 피해자분들도 스토킹 피해를 당하며 너무나 큰 정신적 외상을 입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 표현을 잘 못하시거든요.
예.
이러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행위를 라는 워딩을 두면은 이 부분이 좀 피해자분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행위가 스토킹이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피해자분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해 본 겁니다.
이 적용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윤 박사님.
논의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법정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이제 긴 이제 뭐 법의 개정이기 때문에
예.
국회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 그래서 법안이 통과돼야 되고.
이미 이제 그렇게 법률안들을 좀 발의하신 국회의원들이 계시고요.
예. 예. 송 대표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보면 중요한 게 일단 뭐 안 생겨야 되고 또 이게 잘 신고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떻게든 이 사건이 신고가 되고 이제 처리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자,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각 분리나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아까 뭐 사후 조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좀 그 외에도 뭐 이게 사람이 피해자가 느낄 때 본인으로서는 이게 정말 사후 조치 내려질 정도다라고 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좀 확립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피해자들이 사실은 신고를 하실 때 기대하는 거는 경찰 출동하면 가해자를 경찰차에 태워서 가겠지. 최소한. 요거를 기대하시는데 그런 일이 그렇게 뭐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
예.
여기서부터 사실은 실망이고 저희가 법으로 어떤 사람 구속하지 않는 이상 사인이 뭐 누구를 분리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적으로는 잠정조치 사후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다른 조치들은 없다고 봐야죠.
이게 좀 사각지대가 되겠네요.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
시약점이 될까요? 네.
뭐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좀 그래도 사후 같은 것들 좀 더 활발히 쓴다거나 구속영장이라는 걸 피해자 관점에서 좀 더 발부하도록 한다거나 이러는 어떤 사법 실무에서의 인식의 전환 같은 게 저는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양형 기준 얘기하셨는데 그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스토킹 양형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제 의견 청취도 많이 하고 이제 공청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까 그 신당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개정된 것의 가장 큰 포인트가 처벌 불원하면은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스토킹은 그럼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 안 받으니까 가해자 쫓아가야 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피해자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스토킹의 애초에 그 성질을 너무 강화시키는 조항이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애초부터 그걸 빼야 됐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그걸 개정이 됐잖아요. 근데 양형 기준에서 제가 이번에 감경 요소, 그러니까 형을 좀 깎아주는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처벌 불원이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 법에서도 바꾼 거를 양형 기준에 이렇게 굳이 넣는 게 저는 여전히 이 문제를 어떤 폭력이 아니라
네.
그냥 어떤 강요되는 구애행위? 뭐 좀 그런 거를 여전히 보는 인식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송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양형 기준도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바로 온라인 스토킹입니다. 서 변호사님. 온라인 스토킹 이런 사례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네. 학교폭력 이야기할 때도 사이버 불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이고 어느 정도를 심각성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원래 그 개정 전에는 스토킹 행위로 포섭이 못했던 대표적인 그런 그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이었는데
예.
이제 개정되면서 이 스토킹 행위로 다 이제 끌어안았어요. 법률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떤 뭐 SNS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전혀 A가 아닌 B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예. 계정을 사칭하는 그런 거 많잖아요. A인 척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계정 사칭이라 그래서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게 뭐 유명인이나 뭐 연예인들 상대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일반 학생들, 뭐 회사원들도 네. 이런 피해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런 계정 사칭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스토킹에서 배제되는 온라인 스토킹이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개인정보를, 이렇게 게시하고 또 그거를 또 제3자한테 막 배포한다든지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뭐 위치 정보 이런 것들도 노출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 스토킹이라고 해서 지금 처벌법에는 다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요. 뭔가 유명한 사람들만이 입을 피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현장에서 많은 피해였고 사실 스토킹 처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실제 이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정되는 시간 동안
네.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스토킹 자체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상당히 창의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의 스토킹에 대해서도 항상 좀 예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법률이 계속 따라가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예.
있습니다.
한 교수님, 이 온라인 스토킹, 이른바 교제폭력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든지 온라인상에서 뭔가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도 또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부재중 전화 통화나 그리고 전화가 오면서 계속 벨소리가 울린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스토킹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오랜 이제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대법원
나왔습니까?
판례로서 결국 스토킹이 맞다. 그렇게 원치 않는 이제 부재중 전화 그리고 그 전화 통화 목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울리게 되는 벨소리 또 SNS로 가게 되면 나는 원치 않아서 친구 신청 차단하고 이제 다른 SNS 계정을 새로 팠는데 그 계정에 어떻게 또 찾아와서 친구 신청하고 친구 신청이 도착했습니다라는 예. 메시지 오는 것까지 이게 모두 이제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으로 정의되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 행위 유형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스토킹으로 약간 일반 대중은 스토킹으로 얘기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원칙은 다른 현행법에 규정 있으면 스토킹 처벌법에는 스토킹 행위로서 두지 않는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빠지게 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메라 등 이제 촬영물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이게 성폭력 범죄 이제 처벌법에서 이제 처벌은 될 수 있는 범죄인데 이것만 예. 있게 되면 그렇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세심하게 그 내용을 살펴본 수사관을 만나지 않고 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사전에 법률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스토킹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걸 수사관한테 가져가는 순간 이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지금 촬영물 등을 이용한 유포 협박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스토킹 범죄가 아닌. 그러면 스토킹 범죄로 적용이 되어야 스토킹 처벌법상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폭력 처벌법은 물론 거기 이에는 이제 그 법에 맞는 보호 조치가 있긴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과는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예. 잠정 조치와 같이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는 형식이나 이번에 새로 이제 1월부터 시행이 된 전자 감독을 실시한다거나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촬영물 등을 이용한 유포 협박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런 지점이 된다는 점에서 대중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스토킹과 처벌법상의 스토킹의 정의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피해자 보호 조치에 있어서도 원하는 상과 실제 할 수 있는 상이 달라집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스토킹 또 교제폭력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KBS 열린 토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분 패널분께 스토킹 또 교제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뭐 많은 방법이 있고 시간도 참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 뭔지 30초 이내로 말씀을 요청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송 대표님.
일단은 스토킹 정의 규정이 아까 동의 없이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 포괄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만 가나다라 말로 하면 계속 늘어났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행위라는 특성이 있으면 이에 준한 행위로서 보고 피해자 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예. 게 너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아 선생님.
저는 이게 아동 청소년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스토킹은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그 법률이나 규정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직장 내에서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근로의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연장 네. 이런 걸로도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얘기를 못했지만 아동 청소년 이 부분도 중요하네요. 윤 박사님.
저는 좀 잠정 조치를 좀 더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사후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또 전자감독 청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부착할 수 있는 그 잠정 조치가 또 들어왔는데요. 실은 이제 지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피해자분들 가장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가해자가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가해자가 빨리 본인의 행위가 굉장히 위중한 행위라는 걸 인식하고 본인이 지금 정신병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런 심리적 개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네. 가해자의 상담 조치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잠정 조치로 좀 포괄되었다면 될 수 네.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깨닫게 만드는 거, 교육을 시키는 거. 한 교수님.
네, 인식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하지만 차치하고요. 일단 지금 이 교제폭력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스토킹과 관련돼서는 관련된 법제도를 만들었는데 네. 이제 일각에서는 교제폭력은 교제폭력만을 규율하는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즉 교제폭력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하곤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교제폭력을 딱 정확하게 규정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 처벌법을 가져온다든지 스토킹 네. 처벌법을 준용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뭔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법적 개선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